우리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12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받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에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질고를 당하게 하였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자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의 기쁜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에 BC 745년부터 680년 사이에 기록되어진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입증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언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많은 다수의 40여 명의 저자들이 그것을 기록한 것이죠. 그런데 성경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확정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의 말씀처럼 내가 말한 그것이 이루어진 것을 보고 너희는 믿으라 라고 말합니다. 결국은 성경은 예언서고요. 예언되어진 것이 성취된 것을 볼 때 우리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란 사실을 우리는 믿고 확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에 의해서 기록된 이사야서 53장도 오늘 바로 예언이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 600년, 700년 전에 이 글을 기록했습니다. 과연 근데 이게 예수님께서 당하실 어떠한 그러한 일들을 정확하게 이사야 선지자가 알았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그에 관해서 이제 기록을 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은 성경대로 이 땅에 오셨고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원자임을 믿을 수 있는 증거는 그분이 성경대로 오셨고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하나님으로 그리고 그분을 우리의 구원자로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약속대로 예언대로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사야서에는 바로 예수님께서 오신 것과 그분이 행하실 일들에 관해서 오늘 예언으로 기록한 성경이 바로 이사야서의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복음의 은혜를 더 깊이 있게 나누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53장의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라고 하시면서 2절 말씀해 보니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보니까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연한 순이라고 하는 것은요 새싹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싹을 보면은 그게 어떤 식물인지 알 수 있나요? 사실은 새싹 때는 잘 모르죠. 뭐 겨자씨 한 알이 심겨져서 싹이 나왔을 때 그것이 큰 나무가 될 것이라고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아직 형태를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에 관해서 비유로 말하기를 자라나기를 연한 순과 같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형태를 갖추지 않은 뭔가 아름답고 멋지고 이런 모습이 아닌 상태를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와도 같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뿌리 하면 어때요? 뿌리를 생각할 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 시골에서는 어렸을 때 인삼 재배를 했어요. 아무래도 뿌리 식물 하면은 인삼이 최고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게 아니다. 더덕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저쪽은 도라지가 더 그래도 인삼 아니겠어요? 좀 더 젊은 산삼이 될 수도 있겠고요. 그런데 인삼 재배를 하게 되면은요, 한 4년에서 5년 정도를 키웁니다. 그러면은 이 조그만 씨를 뿌렸다가 그걸 이제 한번 파종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1년 정도 되면 이제 씨를 심어요. 그러면 손가락만한 것을 심게 되는데 한 3년, 4년 정도 되면은요, 그냥 굉장히 그냥 예쁘게 정말 멋있게 자랍니다. 왜 인삼인가? 사람 형태를 닮아서 인삼이잖아요. 뽑아보면 정말 사람 같은 거, 사람이 막 다리를 꼬고 있는 것 같은 굉장히 예쁜 모습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굵고 크고 이렇게 자라는데 그렇게 자라기 위해서는요. 정말 얼마나 이 그 영양분을 많이 먹는지 그렇게 크게 자라게 하기 위해서 걸음도 많이 하고 굉장히 관리를 많이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이렇게 신실하게 자라요.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마른 땅에서 자란 뿌리는 어떨까요? 척박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때요? 그냥 정말 멋진 이런 뭐 인삼처럼 막 아주 그런 것보다는 마른 땅에서 자라다 보니까 제대로 발육하지 못하고 자라나지 못하니까 어때요? 별 볼 일 없다. 그죠? 별 볼 일 없다라는 표현이에요. 볼 것 없다. 누가 그거 보고 뭐 상품 가치가 있겠어요? 그냥 저기 하겠죠? 그래서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는 얘기는 별 볼 일 없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 즉 그러니까 고운 모양, 그러니까 형태를 갖춘 어떤 모습 그리고 그 형체 저기 풍채라고 하는 것은 빛나는 거 있잖아요. 빛나는 거 보기에 야, 할 수 있는 것. 그런 모양이 아무것도 없다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라고 표현합니다. 흠모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탐내는 거예요. 탐내는 거. 보면 어때요? 아우, 저거 갖고 싶다. 아니면 저거 닮고 싶다. 어우, 저분 어떤 화장품을 쓰지? 어우, 주름이 하나도 없네. 우리 전사님 보니까 주름이 없어요. 무슨 화장품 쓰세요? 탐나는데요. 나이가 보니까 눈이 처지더라고요. 그죠? 눈밑이 처지고 하는데 어떤 화장품 쓰지? 좋은 거 보면 어때요? 탐내는 흠모할 만한 탐내고 가지고 싶다란 말입니다. 그런데 표현하기를 아직 형태도 갖추지 못했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와 같으니까 그 외적인 모습을 봤을 때는 어떻다는 거예요? 별 볼품없다는 거, 볼품없다는 거. 볼품없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흠모할 만한 어떤 아름다운 것, 보기 좋은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 그 예수님의 지금 사실 이게 예수님 메시아에 대한 예언장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하면 정말 너무나 우리가 존경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분인데 성경은 그에 관해서 지금 표현하기를 정말 형편없는 모습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성경에서 참 이렇게 보면서 하는 거는 요즘에 너무나 그 외모 지상주의가 많이 팽배하잖아요. 그래서 겉모습을 항상 아름답게 꾸미려고 많이 노력들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성형을 거의 안 한 사람들이 없던 것 같아요. 조금씩은 다 땡기고 위로 올리고 잡아당기고 굉장히 많은 시술들을 하죠. 그래서 나이를 구분할 수가 없어요. 보면은 막 30대 같은데 나이는 뭐죠? 60대고 워낙 잘 땡겨 놓으니까 기술이 좋아서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뭐 이 도구도 좋은 게 많이 나와서 도대체 가늠이 안 갑니다. 근데 외부에 많은 신경을 쓰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모보다는 사실은 우리의 속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더 많으십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 속사람이 더욱더 강건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속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되어진, 재창조되어진 영의 사람, 영인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가 바르게 인식하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겉모습을 보면서 겉모습에 나타난 자기 자신을 또 바라보면서 실망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면서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지기도 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나는 누구냐면 이 몸 안에 육체 안에 살고 있는 속사람, 영의 사람이 진짜 나예요. 그런데 그 영의 사람에 관해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입니다. 다시 한번 옆사람 한번 보세요. 꼭 보셔야 돼요. 자, 눈을 한번 감았다 떠시면서 육신의 눈으로 보시면 안 되고 어떻게 해요? 그 사람에 있는 그 속사람, 영의 사람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든 하나님의 무지막지한 사랑을 받은 이 존귀함과 그 영광을 덧입은 그 속사람을 한번 바라보세요. 한번 보십시오. 우리 고백합니다. 당신 아름답습니다. 예. 그리고 또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당신 안에 빛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 속사람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겉사람을 보고 판단하셔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도 말씀하기를 머리 우리는 나는 겉사람을 보지 않는다. 나는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본다는 것은 그 사람의 속사람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되어진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으로 창조되어진 진짜 내가 누구인가를 거울을 볼 때마다 바라보셔야 됩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우리는 어때요? 우리 자신을 보고 잊어버리면 안 되죠. 거울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으로 이 건축되어지고 새롭게 창조되어진 내가 누구인가를 바라보고 그것을 믿고 인식하며 나갈 때 우리의 자존감은 하늘을 찌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삶의 변화는 어디서 나타나느냐? 겉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 우리의 속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왜? 그 사람을 보여주는 것은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라고 그 사람의 형태를 보여주는 것은 그 사람의 말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말이 어떠한가는 그 사람을 표현하고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사귈 때는요,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하고 사귀세요. 말이 거칠고 말이 안 좋은 사람은요, 이 그 사람의 속사람이 거시기하기 때문에 그 거시기한 사람하고 사귀면 안 돼요. 예. 그 왜?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은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나옵니다. 왜? 그 사람의 쌓여있는 것,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말을 통해서 표현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은혜의 말을 해야 되는데 은혜의 말을 하기 위해서는요, 가식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누구인가를 말씀을 통해 바라보고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그 쌓여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나오게 되고요. 그 입술의 고백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실 때 우리의 속사람 안에 이 땅에서 인정받고 사랑받고 그리고 탁월함을 나타내고 승리하고 성공할 수 있는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의 속사람 안에 다 부어놓았어요. 우리 다 가지고 있습니다. 부족한 게 아니에요. 막 지금 한 기도해서 하늘문을 열어가지고 그것을 내려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의 영 안에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다 부어놓으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누구인가를 말씀을 통해 발견하고 그것을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면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다가 어떤 환경이나 어떤 문제를 만나거나 아니면 우리 겉사람에 치중해서 거기에 의해서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항상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되어진 내가 누구인가를 바라보고 그 복음의 은혜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계속해서 살아가신다면 여러분 삶은 풍요로울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영광과 살아계심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 보세요. 당신 정말 아름답습니다. 라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모습이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대요. 그러면서 3절에 말하기를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멸시를 업신여김을 당하셨대요.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간고라고 하는 것은 고통입니다. 아프고 고통스럽다. 여러분 고통 느껴보셨어요? 참 고통은 육체적으로 느끼는 건 가시 한 방만 찔려도 엄청 아프잖아요. 제가 어제 뭘 하다가 뭐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이 손톱이 이렇게 벌어졌는데 엄청 아프더라고요. 너무 아파서 쓰라리고 아프고 근데 이게 언제 벌어졌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뭔가를 내가 뜯었는지 뭘 부딪혔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냥 어제 밤에 잠잘 때까지 신경이 되게 많이 쓰이는 거예요. 너무 아파. 손톱 밑에가 이렇게 벌어졌잖아요. 근데 기억이 안 나요. 뭐 때문에 그랬는지. 내가 잠자면서도 곰곰이 생각을 했는데도 기억이 안 나요.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왜 아프지? 언제 이게 벌어졌지? 내가 뭘 잡아 뜯다가 이게 벌어졌나? 기억은 안 나더라고요. 그러나 고통은 기억나더라고요. 아파요. 손톱 밑에 가시가 하나 박혀도 아픕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성경대로 보니까 그는 고통을 많이 겪었대요.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고통을 넘어서 정신적인, 영적인 모든 고통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질고를 아는 자라라고 말. 질고라고 하는 단어는요, 병입니다. 질병.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업신여김을 당했고 버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모든 고통을 당하셨는데 그분은 무엇을 아는 자라? 질병, 병을 알고 있는 사람. 병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몸이 아픈 것만큼 힘든 것은 없습니다. 보면은 어떤 분들은 정말 종합병원이신 분도 계시고 아마 여기도 한번 돌아보면은 뭐 약 하나씩은 안 먹고 계신 분들이 저기 거의 없을 거예요. 그죠? 뭐 당뇨약을 먹든지 아니면 흔한 혈압약을 먹든지 아니면은 어디가 아프고 해서 진통제를 먹든지 뭐 기타 치료제를 먹든지 나이가 들어갈수록 보니까 약 봉지만 늘어나더라. 그래서 어르신들 보니까 약이 한 봉지예요. 아프니까 먹어요. 먹으니까는 다시 변비가 와요. 변비가 오니까는 다시 변비를 해소할 수 있는 약을 먹어요. 약을 먹으니까 다시 너무 나와요. 너무 나오니까 다시 변비약을 먹어요. 약을 달고 살아요. 약을 한 봉지씩 그냥 점점 약만 늘어납니다. 참 이제 이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을 정말 풍요롭지 못하게 하는 정말 우리 삶을 도적질하고 무너지게 만드는 가장 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질병의 문제입니다. 어느 누구 한 사람 뭐 질병의 문제를 겪지 않은 사람 없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할 때도 이 질병으로 인해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질고와 질병에 관해서 알고 있다는 것이죠. 왜 주님께서는 여기에서 이 질병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했을까?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수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질병 문제라는 거예요. 질병 문제가 가장 큰 문제 중에 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질고 질병을 알고 이해하고 있고 또 말하기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 업신여김을 당했고 우리 또한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이게 뭐 질고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 단어가 예, 맞아요. 성경 원어는 질병입니다. 병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무엇을 지고 질병, 병을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이 슬픔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는 고통입니다. 그는 질병 우리의 질병을 지고 우리의 무엇을 당했다? 고통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병 하나만 있어도 얼마나 아파요. 그렇죠? 이 질병의 고통만큼 큰 게 없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질병을 짊어지고 그 질병 때문에 뭐 했다는 거예요? 고통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질병을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질병으로 인해서 그 질병을 대신 짊어졌어요. 대신 짊어졌기 때문에 그 고통을 누가 당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우리의 고통을 당하셨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도다. 근데 사람들은 말하기를 뭐예요? 아,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고난을 받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저렇게 버림받은 거야 라고 사람들은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무엇이냐?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고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고난을 당하고 그분이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고 그분이 그 고통을 담당하신 것은 그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흠모할 만한 아무런 모양이 없도록 멍 망가지고 찢어지고 상한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래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병과 우리가 당해야 될 고통 때문에 오늘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악 때문에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그분은 찢김을 당했고 그분은 온몸이 상해지는 그런 모습, 그 모습을 성경은 표현하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53장 14절 말씀 보면 전에는 52장 14절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분의 상한 모습은 어떤 모양? 이건 좀 신사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사람의 몰골 같지 않았다. 너무나 처참해서 깜짝 놀랄 정도로. 그러니까, 아, 여러분, 참, 저는 참 이 그 교통사고를 한번 당하면서 참 처참한 장면을 봤어요. 내 바로 옆에서 그냥 이 두개골이 그냥 완전히 박살이 나서 죽어 있는 버스가 이렇게 사고가 나면서 그걸 봤어요. 얼마나 처참한지 뭘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이 그냥 절벽 아래로 이렇게 있을 때에 정말 그 처참한 모습들을 저는 다 보면서 이렇게 내려갔거든요. 정말 눈에 들어 볼 수가 없어요. 그만큼 처참해요. 막 찢기고 이렇게 한 모습이.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에 상한 모습을 표현하기를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해 놀랐다라고 말합니다. 놀랐다는 표현은 너무너무 사람 모양 같지 않도록 망거진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왜 그렇게 상했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께 버림받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누구 때문에? 나의 질병과 나의 허물과 나의 죄악 때문에 그분이 찔림을 당하시고 그리고 상함을 당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렇게 표현하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그분이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린다라는 거예요. 징계라고 하는 것은요. 징계를 받고 평화를 누린다. 이 평화라고 하는 단어가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은 그냥 뭐죠? 이렇게 그냥 평안한 상태 이걸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의 좀 더 깊은 의미는요. 모든 치열했던 전쟁이 완전하게 끝이 나고 평화가 됐는데 잘되고 번성하고 형통하고 행복하고 즐겁고 최고의 만족이 있는 상태가 바로 이 샬롬, 평화의 상태입니다. 요즘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 여러분 참 그 현대 도시가 그렇게 망가지는 모습을 보니까 어떠세요? 우리처럼 이 아파트가 있고 도리가 굉장한 도시잖아요. 이 도시가 완전히 폐해가 됐어요. 그리고 그냥 다들 막 뜯어지고 정말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물이 안 나오고 수도가 끊기고 전기가 끊긴 상태에서 여러분 생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참 냉장고가 다 전기가 죽으니 음식은 어떻겠어요? 다 썩어 자빠지죠. 추움과 겨울에 이 냉난방이 안 되면 어떻겠어요?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에서 정말 일주일 동안이라도 물 끊기면 살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변기에 그냥 첫 번째는 씻지 못해서 못 살 거예요. 두 번째는 변기마다 차고 넘쳐서요. 살 수가 없어요. 냄새가 지고 이게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니 얼마나 불안하고 또 이 죽음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두려움과 얼마나 힘든 상황이겠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끝나고 가장 평안한데 더 넘어서서 이제 번영하고 잘되고 건강한 이 최고의 행복의 상태를 샬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 하심으로? 그분이 대신 징계를 받으심으로, 심판과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는 뭘 누리고? 평화, 샬롬의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또 말씀하잖아요. 그분은 무엇을 짊어지셨다고요? 질고, 질병을 짊어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말씀하기를 그는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뭐 했고?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말씀하는 걸. 그분은 우리의 고통과 질병을 짊어지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왜 채찍에 맞아야 됐느냐? 징계를 받는 거냐? 징계로 끝내야 되는데 그분이 채찍에 맞으셨단 말이에요. 왜 채찍에 맞았느냐? 그것은 우리의 질병을 짊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 했다고요? 치유. 치유되었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대신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 샬롬의 은혜를 누리고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오늘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이 예언대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이 일을 행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큰 은혜를 여러분 믿음으로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세요. 질병이 있다면 이 질병을 예수님께서 이 질병을 짊어지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셨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이 질병으로 고통받아야 될 이유가 없어. 이미 예수님께서 감당하셨고 이미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주셨어. 나는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 그 믿음을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안에 있는 어떠한 질병도 오늘 치유하시는 은혜가 실체가 되어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6절에 보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양 같다고 말합니다. 무엇이 올바른 길인지 모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길을 잃어 방황을 하고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던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대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말합니다. 나는 잡힐 것이고 그리고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죽을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금 살아날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또 말씀하기를 나는 섬김을 받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섬기기 위해서 왔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내 목숨을 내가 주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분은 성경대로 오셔서 우리의 질고와 죄악과 허물을 대신하여 고난을 받고 죽으셔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요. 그리고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우리의 주로 영접하고 우리가 신뢰해야 할 분이 바로 이 약속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이 죽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인생의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이 약속대로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고 우리의 죄악을 짊어지고 우리의 허물을 우리의 고통을 대신 짊어지고 오늘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그리고 그 일을 행한 것을 가르치시면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믿고 구원을 얻게 하라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기록된 이유는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어 바로 영원한 생명에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루신 일들을 우리 한 번 더 깊이 있게 묵상해보면서 복음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영상 같이 한번 볼 건데요. 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여러분 잘 아시죠? 멜 깁슨이 참 만든 영화인데 예수님의 순환에 관해서 만드는데 너무너무 잘 표현했어요. 근데 멜 깁슨이 그런 간증을 합니다. 성경대로 너무나 그 모습이 잔혹해서 성경대로 완전하게 표현할 수 없었지만 그래도 최대한 성경에 가깝게 표현을 했죠. 그리고 아마 내년도 되면은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부활의 영광에 관해서 아마 개봉을 또 할 겁니다. 정말 믿음으로 만들었고 한 영화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글로서는 상상할 수 있겠지만 또한 그것을 시각적으로 표현해 놓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어떠한 모습이셨을까 한번 모습을 한번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상고해 보시면서 그분이 왜 채찍에 맞으셨고 우리의 질병과 질고와 죄악 때문에 고난당하신 그 예수님의 고난을 한번 영상을 통해서 보면서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볼륨 좀 키워줘봐요. 성경에 나와 있는 또 2000년 전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이렇게 질고를 지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그리고 이 고난을 당하신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분 자신의 죄악 때문에 아니면 그분 자신의 잘못 때문에 일을 행하신 것이 아니시죠. 그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질병과 그리고 허물과 죄악 때문에 대신 고통과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7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완전한 인간이 되셨습니다. 사람으로서 느낄 수 있는 배신, 배반감, 감정, 육체적인 고통을 그대로 다 감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열두 천사를 동원해서 모든 상황을 바꿀 수도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고치시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행하실 때에 기적을 행하실 때에 수많은 군중들이 따랐고 그를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곧 버림을 받았습니다. 멸시를 당했고 업신여김을 당했고 침뱉음을 당했고 채찍에 맞으셨고 그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성경에 예언되어진 그 모습 그대로. 그런 상황 속에서도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아무 잠잠하고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했습니다. 8절에 보면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러나 그가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강포를 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거에 대해서 화를 내거나 반응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라고 말합니다.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상함 받게 하기를 원하셨고 질고를 당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하신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뭐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 말씀 그대로 상함 받기를 원하셨고 질고를 당하게 하셨어요.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셨던 것은 무엇 때문에? 그 씨를 보기 위해서요. 그 씨가 무엇입니까? 그 씨가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그 고통과 고난을 다 참으신 것은 참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을 바라봤기 때문에요? 이 속건 제물이 내가 내 몸을 희생 제물로 드림을 통해서 무엇이 그 씨를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 씨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분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왜 그분이 징계를 받고 왜 채찍에 맞으셔야 됐는가? 나는 그 영화를 만들 참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이 채찍 맞는 장면을 보게 되면은요 처음에는 가죽 채찍으로 이렇게 때립니다. 예수님이 맞고는 쓰러지세요. 쓰러졌는데 그것도 감당 못하는데 다시 일어서요. 다시 일어서서 다시 이렇게 딱 자세를 갖춥니다. 그때니 이제 채찍을 바꿔요. 이제 갈고리가 달린 채찍으로 그리고 이 로마 병사가 그 갈고리가 달린 채찍으로 다시 이제 때리기 시작하면 그때 이제 살점이 이제 막 다 떨어져 나가는, 찢어져 나가는 거예요. 일반 가죽 채찍이 아니라 그렇게. 근데 왜 예수님은 그렇게 그 장면을 표현하기를 왜 그렇게 그냥 거기서 쓰러지면 됐는데 왜 다시 몸을 일으켜서 이렇게 했을까? 거기에는 이 말씀처럼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그러니까 질병을 짊어지고, 질병은 뭐, 채찍에 맞은 이유는 우리의 질병 때문이라고 말하잖아요. 질병을 알고 있고 병을 짊어지셨대요. 근데 그분이 질병 때문에 뭐 했다는 거예요? 채찍에 맞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질병을 대신해서 그분은 맞으셔야 했기 때문에 다시금 몸을 일으키시면서 다시금 살이 찢기는 그 고통을 감당하신 거예요. 우리가 당해야 될 질병의 고통을 그분이 그 몸소 다 당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그분의 사랑입니다. 무엇을 받기 때문에? 그 씨를 바라봤기 때문에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창조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이 되고 아들이 되어서 평화를 누리고 그리고 자유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회복의 은혜를 받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잠잠하게 오늘 그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기실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여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가 징계들 받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그 은혜가 내 안에 이루어진 이 놀라운 실제를 제발 좀 믿음으로 받았으면 좋겠어요. 제발 받았으면 좋겠어요. 왜 예수님이 질병 때문에 우리의 질고 때문에 고통을 당하셨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그걸 그대로 그걸 붙잡고 그걸 멀리하지도 못하고 붙잡고 살아갑니까? 예수님께서 고통을 당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드러나고 이 땅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삶, 더 나아가서는 수많은 질고와 질병과 어둠에 사로잡힌 자들을 끄집어내는 자가 되라고 오늘 그 일을 행하셨는데 우리가 그 안에 사로잡혀서 묶인 채로 살아간다면 이거 이율배반적인 일 아닙니까? 감옥문이 해방열는데 그 감옥 안에서 여전히 있다면 안 되겠죠. 그 문을 열려있기 때문에 뭐 하면 돼요? 나와야죠. 걸어 나오셔야죠. 걸어 나와가지고 우리 해야 될 일을 해야죠. 그런데 그 여전히 그 안에 사로잡힌 채로 그 안에 해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이건 정말 어리석은 자의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십자가와 해방시키신 주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문 밖으로 나와서 자유자로서 승리를 선언하시고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소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로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고 나타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병을 치유하는 자고 자유롭게 하고 해방시키는 자들입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그런 믿음 안에서 오늘 승리자로서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을 여러분 상고하시면서 오늘 내게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오늘 한번 고백하면서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질병과 여러분의 모든 것 가운데 오늘 나타날 것입니다. 함께 고백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복음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과 생명이 되신 우리 예수님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이 시간 그 은혜를 기억하고 믿음으로 붙잡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고난을 당하셨고 무엇 때문에 징계를 받으셨고 무엇 때문에 채찍에 맞으셨는지 오늘 그 은혜를 통해서 이루신 일이 무엇인지 오늘 그것은 그 씨를 바라봤기 때문이고 오늘 바로 그 씨가 오늘 우리임을 시간 우리가 고백하면서 오늘 그 은혜를 붙잡는 자 또 그 은혜를 누리면서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드러나고 나타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되길 원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일들로 인해서 고통받고 아플 일들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을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질고를 대신 지셨고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주셨습니다. 오늘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이루어짐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각종 질병, 증상, 고통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각 사람의 몸에서 완전히 사라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라질지어다. 오늘 주신 은혜를 믿음으로 취하는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살리는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